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계절, 가을의 절정입니다. 얼마 전엔 추석도 있었잖아요.
네.
가을 하면 이 풍성함이 아주 느껴지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 늘 풍성하고 가정마다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요즘 사람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참 많죠?
많죠.
네,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과를 껍질째 먹으면 좋다. 이런 얘기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 10번쯤 들었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들었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이 사과 하나를 껍질째 먹었을 때 네. 근육 손실을 연구를 했답니다.
근육 손실?
네. 네. 근육 손실이 얼마나 이렇게 줄어드는지.
아, 줄어드는지.
네. 네, 사과 껍데기에는 우르솔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드는 인슐린과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를 활성시켜가지고
네.
근육 손실을 무려 30%나 막아준다고 하는 결과를 보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30% 더 피부가 탄력 있고 젊게 보이고 싶거든 사과를 하루에 한 개씩 껍질째 먹으라는 것이 증명된 셈이죠.
네.
자, 목사님 사과 좋아하십니까?
아, 사과 좋아합니다. 근데 네. 껍질째 먹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이제부터
좀 시도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빡빡 닦아가지고 네, 껍질째
네.
먹으면
네.
근데 제가 한번 먹어봤거든요. 오늘 아침에
네. 네,
피부가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오, 확실히
네. 네. 뻥치지 마세요. 하루 먹었는데.
네. 네. 아, 말을 끝까지 들으셔야죠.
네. 네. 그렇지 않다고.
확실히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영적 건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꾸준히
네.
조금씩이라도 매일 읽고 묵상한다면 영적으로 튼튼하고 건강하고 활기가 넘칠 텐데 우리가 너무 폭식하는 것 같아요.
네.
안식 저녁 때 그냥.
폭식.
네. 안식 저녁 때는 아. 교과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밀린 숙제 하듯이.
네.
주중에는 말씀도 잘 안 보고 아유. 기도도 잘 안 하고
물론 뭐 금식하는 것보단 낫지만
네, 금식하는 건 낫죠. 네.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기보다는 매일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건강을 좀 체크하면서 영적인 건강도 신경 쓰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는 정말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행복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제2과입니다. 사기 제2과인데요. 안팎의 위기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번 교과의 제목이 안팎의 위기입니다.
네.
네, 안에도 위기고 밖에도 위기다.
네.
네, 뭐 사면초가라는 뜻인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은 여기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네.
밖으로는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이 정복 사업으로 인한 압박이 상당히 컸고요.
낀 나라였군요.
예, 네,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죠.
네, 그러네. 네,
일본 또 중국, 러시아 이 나라 때문에 네. 저희가 조선시대 때 좀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열강의 침략 가운데
그렇죠.
참 순환과 네, 수탈을 당한 민족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 수탈하는 표현을 씁니까?
네.
수타면 수타인가요? 손으로 이렇게 때렸다는 뜻이죠. 수타.
아니, 수탈 당한 거 빼앗기고 이런 거.
아, 수탈.
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점점 타락해가는 백성들의 이 영적인 상태가 큰 위기를 불러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제시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무엇이고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시대든지 나라도 위기가 있고 또 조직에도 위기가 있고 가정에도 위기가 있는데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장 3절.
네,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간추린 역사 제목입니다. 네. 무슨 역사 공부하는 것 같아요.
예, 역사 공부입니다. 맞습니다.
네, 어떤 말씀인가요?
1월 소지는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시작해서요. 통일왕조를 지나서 이 분열왕국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아주 간추려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능력으로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고요. 그곳에서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며 살았죠. 그러나 사사시대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우상숭배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사기 보면 항상 또 악을 행하여 이런 말이 정말 자주
그렇죠,
나오잖아요.
예. 네. 그러다가 사울, 다윗,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 통일왕조 시대에는 나름대로 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되죠. 특히 다윗과 솔로몬 때는 뭐 그 지역에 아주 강대국으로 발돋움을 하기도 합니다.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나 솔로몬 이후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면서 또다시 타락과 방종의 역사는 시작되고요. 결국 이렇게 시작된 북방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방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이 출애굽 이후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간추린 역사입니다.
네, 아주 간략하게,
아주 간추린,
생생하게 아주 네. 표현해 주셨네요. 네.
예,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과 방종의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애굽 당시, 출애굽 당시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신들에게로 넘어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너무 잘 살고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을 잊은 거 아닐까요?
네, 성경은 그 이유를 신앙의 대물림의 실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네.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자들은 비록 광야 2세대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자들이죠.
만나 먹었잖아요.
예, 만나도 네. 먹고 기적적으로 요단강도 건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탁월한 영적인 지도력으로 인해서 그들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합니다. 아,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고 또 그 당시 생존했던 장로들도 다 죽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사사기 2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네, 한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교육의 실패였군요.
예,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이고요.
네.
여호와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과거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교육조차도 받지 못했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교육받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여호와께서 돌아서 여호와로부터 돌아서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선교사의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대상은 내 자녀, 사랑하는 가족이어야 된다고.
네.
우리 가족들,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여기 성경은 특별히 이 사는 날 동안이라는 표현에 집중하는데요. 7절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 당시 생존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고 그 이후 사사 시대에도 18절에 보시면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네.
그러나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여호수아가 장로들이 또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들의 믿음과 신앙으로 어떻게든 버텨나갔는데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그들의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이죠.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못할 때 비록 당세대는 영적인 풍요를 누렸던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패망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지금 잘나가면 뭐합니까?
네.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지 못하면 끊긴다면 그거는 신앙의 대가 끊긴 거잖아요.
네.
정말 우리는 내 신앙보다 우리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오늘날 뭐 한국 재림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현재 각 지역교회에서 헌신하시며 섬기시는 분들은 대부분 청년 때부터 그런 삶을 살아오셨고 이제 60이 어느 정도 이제 넘으셔서까지도 동일한 헌신을 보이고 계십니다.
네.
참 그분들의 봉사와 헌신이 지금까지 이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 세대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이야기하자면 교회 안에 젊은 세대들이 없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이들도 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네.
자신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재림교회의 문제만 국한된 게 아니라요. 아, 기독교 전체가 이러한 신앙에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물론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시대는 바뀌어 왔고요.
네.
우리 부모의 세대들도 그 같은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문제는 신앙의 대물림의 부재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부모의 헌신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못한 것. 그것이 어쩌면 이 교회의 위기를 불러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장로들이 혹은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던 백성들이 그들이 죽은 후에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들어간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 길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녀, 우리 아들, 우리 딸들에게 부모의 확실한 신앙을 잘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부모의 모범된 신앙을 보고 배우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이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부모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바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이겠죠. 이 일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결국 실패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럴서지의 간추린 역사는 정말 엄숙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가 허술하면 희망이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교육기관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삼육학교를 위해서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과 성도들이 뜨겁게 이 시대야말로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또 그 일의 중심에 있는 우리 교장 선생님이나 모든 선생님들은 특별한 사명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직장 때문에 나의 경제적 수단 때문에 선생된 게 결코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선생님으로 부르셔서 이 사명을 감당토록 했다고 하는 이 엄숙한 이 부담을 좀 가지시면 우리 학교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 지금 요즘 영어학원 어렵잖아요. 이 영어학원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서지는 두 왕국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죠.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그것인데요.
네.
먼저 남방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렸고요. 여기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속하게 되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솔로몬 당시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이 다스렸고요. 여기에는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다 속해 있었죠.
열 지파.
네. 이렇게 시작된 분열 왕국은 처음에는요, 북방 이스라엘이 훨씬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뭐, 땅도 넓고요. 백성들 수도 훨씬 많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것은 오해였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땅의 넓이나 백성의 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라의 성패는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신실함에 의해 결정이 되죠. 북방 이스라엘을 다스린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 남방 유다에 내려가서 자꾸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잔추가 잘못 껴졌어요.
네. 네. 뿐만 아니라 그는 산당을 짓고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자기 멋대로 절기를 만들어서 그곳에 제사하도록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맘대로 신을 바꾸고 성전을 바꾸고 성전 제도를 바꾸고 또 절기까지 바꿨는데요.
아주 신을 만들어버렸네.
네. 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2장 33절에 나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네, 이렇게 시작된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내달리게 됩니다.
잘못된 고속도로를 올라왔네요.
네, 약 200년 동안의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중에 선한 왕,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왕은 단 한 명도 없었죠.
네.
하나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남방유다가 달랐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는 선한 왕들도 있었죠. 여호사밧이나 요아스 또 히스기야나 요시아와 같은 경우는 그나마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아사왕도 있고요.
네, 아사왕도 있고요. 하지만 나머지 왕들은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이라엘 결국 남방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요.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한동안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가 타락과 방종의 삶을 내달릴 때에도 끊임없이 그들을 교훈하시고 책망하셨는데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죠.
네.
먼저 북방 이스라엘에는 엘리야나 엘리사 또 호세아나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권면을 하셨고요. 남방 유대에는 뭐 이사야, 스가랴, 요엘, 미가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기별을 전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죠.
예, 그러고 보면은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북방 이스라엘 정말 최악의 국가였잖아요. 나라였는데 네. 우상숭배에 빠지고. 근데 그 나라에 아주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아요.
많았죠.
네, 정말 네. 아이러니예요.
네.
네. 죄악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네. 훌륭한 선지자를 보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타락하고 배반하는 백성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표현하셨는데요. 하지만 그 사랑은 결국 거절되었고요. 북방 이스라엘에 이어 남방 유다도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아, 이러한 운명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가 이스라엘의 두 왕국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산다면 그 운명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폐 여부는 그들이 누리는 세상의 권력이나 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죄를 뉘우치고 그 죄에서 돌아서느냐에 달려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죄악을 깨닫고 그로부터 돌아선다면 이스라엘의 비참한 역사를 교회가 반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교훈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월요일 소지는 두 왕국이었는데요. 일월 소지와 마찬가지로 이 간추린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거절할 때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갈 때에 그 나라는 희망이었고 결국 백성 모두가 잘못된 길로 가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우리의 가치를 추구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되고 그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조직된 곳임을 기억하시고요. 그 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서지는 두 죄악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네. 네,
월요일 소지는 두 왕국이었는데
네.
예, 이번엔 두 죄악이네요. 어떤 말씀인가요?
예,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범한 죄악을 두 가지로 딱 정의하셨는데요. 그 네. 내용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옵니다.
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네, 백성들이 범한 첫 번째 죄악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요.
네.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악들은 두 개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선택한 것. 이것이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방신들에게 간 거죠.
것이죠.
네.
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방신을 각각 생수의 근원과 터진 웅덩이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생수라는 것은 땅에서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물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끊임없이 생수를 제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웅덩이는 사람들이 스스로 파놓은 것인데 그것은 한쪽이 이렇게 터져 있어서 물을 담아놓을 수조차 없는 웅덩이였죠.
스며들어서 사라져버리는 거죠.
네. 결국 이스라엘은 솟아나는 샘물은 버리고 물도 담지 못하는 웅덩이에 가서 생수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갈증나서 죽겠네요.
네. 이런 대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말씀과 매우 비슷한데요. 신명기에 보면 그들이 들어가 얻을 땅과 그들이 거했던 애굽 땅을 대조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먼저 이스라엘이 나온 애굽 땅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는 땅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네.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땅의 대부분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의 물을 잘 활용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는 땅이 네. 애굽 땅이었죠.
그리고 농사짓는 땅이 단 5%밖에 안 된대요.
네. 그래서 그들은 범람하는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우물을 만들고 연못도 호수, 운하 이런 온갖 관계 시설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이 논에 끌어다가 밭에 끌어다가 대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람들이 어깨에다가 뭐 물통을 쥐고 운반하기도 하고요.
네.
기구를 사용해서 그 물을 퍼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발로 물대기라는 것도 그런 관계 시설의 일환인 이 수차를 발로 이렇게 돌려 가지고 농경지에 연결된 수로에 물을 끌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나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머리가 좋네요.
열심히 인간이 노력해서 네. 이 땅을 땅에 물을 대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에 반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1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애굽이 나일강이라는 큰 강을 끼고 있는 넓은 광활한 땅인 것에 반해서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입니다.
척박해 보이네요.
그리고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모세는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말은 비가 내리면 물이 고여 웅덩이랑 연못이 되는 것이 아니라 쭉쭉 다 빠져나간다는 뜻이죠.
예, 그런데 어떻게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요?
그러니까요.
참 신기하네요.
그러니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을 저장해 놓거나 미리 준비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또 이 땅은 애굽과는 달리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뭐 관계시설을 통해서 물을 대고 또 그 물로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시면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자주 옵니다. 뭐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오고 네. 또 이삭 때도 기근이 오고 계속 기근이 오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데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때마다 물을 공급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예,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 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이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으시면 기근이 들어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죠. 애굽 땅은 비가 꽤 오랫동안 내리지 않아도 이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관계 시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지만
네.
가나안 땅은 그것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텐데요.
그렇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땅.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그들이 거하는 땅의 특징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것은 땅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삶에 대한 권면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 생수를 공급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으니 더 이상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범했던 치명적인 죄악이요. 그것은 곧 스스로에게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그 사실을 알리기 원하셨던 것이죠.
네, 이러한 땅에서 이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살려고 하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누려도 되는데 참 안타깝게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것 같으네요.
예, 사실 이러한 상황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큰 교훈을 주는데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때를 따라 내리시는 비가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는 생수가 아니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때로는 우리도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힘과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보지만 금방 그 한계를 느낍니다. 생명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 쓸모없는 이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 정말 헛된 삽질이었음을 인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지금 당장은 인간적인 방법이 더 효과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나고 나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가져온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이 두 가지 죄악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네, 자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준비하고 계신데 그 자식이 부모를 찾아가지 않고 다른 옆집 아저씨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이 부모된 입장으로서 마음이 아플까요? 예전에 우리 김성준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네.
예,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 노릇 해주는 거다.
네.
예, 그 정말 필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찾아가야 될 분은 첫 번째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네, 수요 소지는 바벨론의 위협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예,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해 심판을 베푸시길 원하셨죠. 예레미야 25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서 진멸한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네. 네. 그러니까 신학적 관점과 네. 역사적 관점 확실히 달라요.
그렇죠. 네.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었는데요. 25장의 내용은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4년에 기록된 것인데 그 내용은 다니엘서 1장의 내용과 매우 비슷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보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예, 다니엘 1장이 기록한 기록하고 있는 그때는 여호야김 3년이니까 네. 그러니까 예레미야 25장의 내용과는 1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그런데 다니엘 1장에도 보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싼 것은 단순히 그가 힘이 강해서 혹은 뭐 이스라엘이 약해서가 아니라 2절에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한마디로 이 모든 역사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신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 말씀을 기초하면 사실 바벨론도 네. 정신 차려야 됐어요.
정신 차려야죠.
네, 자기가 네. 막 힘만 믿고 막 까불 나가는 안 된다는 네. 걸 알았어야 되는데.
여러 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을 네. 통해서 기별을 주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그 이름 때문에 그런가 봐요. 느부갓네살, 갓네살이라서 그런지. 정신적으로 말이죠.
아,
네, 영적으로 나이가.
네. 네. 아, 네. 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예레미야의 기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신 하나님께서는 곧 그들의 회복도 약속하셨는데요.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 70년 후면 이 민족이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긴다는 말은 반대로 70년 후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게 되겠다라는 의미겠죠. 여기에 이스라엘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니엘 9장에서 이러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고 야 이제 70년이 다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하지만 예레미야 당시 백성들은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역시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었지만 바벨론을 통한 심판은 거절한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심판 없는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백성들을 또다시 타락의 길로 이끌 뿐이었죠. 그들은 심판을 통해서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만 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유일한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다 절실히 찾아 구하는 경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네, 바벨론의 위협은 하나님의 책망이었음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데요. 사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이것이 책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원망할 때가 많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거를 이렇게 예, 허락하시는가.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 더더욱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일에 앞서 먼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자꾸 남 탓하기보다는 또 어떤 사건에 대한 당사자를 찾기보다는 자기 자신도 먼저 살펴볼 수 있다면 교회도 올바른 정결한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목요일 소지는 거짓 맹세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시는데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계신데요.
네.
거리에 한번 나가봐라. 지나다니는 사람 중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그런 자들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이겠죠.
예, 마치 그 아브라함이 천사들과 그렇죠. 만난 다음에 우리 네. 하나님 대면한 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기도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 예. 모습이네요.
네. 사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사람은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누구누구는 정말 정직하고
네.
또 영적 지도자였던 누구누구도 진리를 구하는 자인데 왜 이 성읍을 심판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할 수도 있을 텐데.
한 명도 정말 없었습니까?
네, 정말 한 명도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2절이죠.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네, 아무리 사람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쉽게 말해 아무리 겉으로는 신앙적인 척, 신실한 척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삶이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실하고 거룩해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는 여전히 거짓과 타락으로 가득해 있다는 것이죠.
네, 겉으로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
네.
나중에 내가 그때는 하려고 했지 이러면서 네. 말을 바꾸는
네.
그런 우리의 신앙의 또 잘못된 모습을 이 당시에도 많이 보여준 것 같으네요.
네, 이러한 외식적인 모습은 그들이 성전에 있을 때 가장 심했습니다. 아, 이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레미야 7장 2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목숨같이 여겼죠. 이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 어떤 이방인들도 무너뜨릴 수 없고 또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결국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 또한 거짓이었죠. 여호와의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그 땅이 혹은 그 건물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삶과 마음이 거룩하기 때문이요.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입으로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외치면서도 삶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또 무제한 자의 피를 흘리며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다 거짓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거짓을 위한 거짓이라기보다는 스스로의 거짓에 속은 거짓을 의미합니다. 쉽게 네. 말해서 자신도 자신의 삶이 이렇게 거짓된 것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성전을 찾고 있다는 뜻이죠.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성경 말씀을 설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오히려 그 모든 고백이 다 거짓임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 5장 2절이 말하는 거짓 맹세는 거짓말로 하는 맹세가 아니라 맹세한 대로 살지 않은 삶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삶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거짓 맹세지요.
네.
그런데 두려운 것은 아무도 스스로의 맹세가 거짓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자들은 자신의 고백과 맹세가 다들 진실되다고 믿었고요. 이러한 예배가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기별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심판이라니 가당치도 않은 말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위기에 있으면서 위기인 줄도 모르고 거짓 맹세를 하고 있으면서 스스로는 진실되다 생각하는 것. 이것처럼 큰 위기는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보다 냉철하고 진실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신앙, 내 믿음, 내 헌신. 과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 우리는 예레미야의 기별을 나의 기별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거짓 맹세였는데요. 이건 거짓말하는 맹세가 아니라 맹세된 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지적한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위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밖으로는 여러 열강들의 틈 속에서 괴롭힘을 당했고 안으로는 거짓 맹세로 인해 점점 신앙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죠.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자신을 바르게 평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 없는 구원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한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셨죠.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자가 더 좋아 보이지만 참된 회복으로 가는 길은 자신의 현실과 죄악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우리는 더욱 빠른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설교가 거짓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물림되어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세대가 지날수록 더욱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남은 세대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이 교회가, 이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이 체로키족이라고 하는 그 소수 부족의 명언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태어났을 때 울었고 세상 사람들은 기뻐했다. 당신이 죽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울고 당신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길 바란다. 우리가 죽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울었지만 그래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삶이 되겠죠. 그게 바로 희망 있는 삶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 역사하심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고 교회도 나타나고 가정에도 나타나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부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십자가는 주님께 안에서 죄인 구원하시려고 고난 당하신 표적일세.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는 나의 죄 십자가가 나의 눈앞에 전귀함은 나의 죄를 씻어 성결하시려고 보혈 흘리신 가달길세.
낡고 거칠은
to see my Lord.
I'll serve my Lord till the judgment day.
Ride in the chariot to see my Lord.
I'm gonna ride in the chariot in the morning, Lord. I'm gonna ride
in the chariot in the morning, Lord.
I'm getting ready.
I'm getting ready for the judgment day. My Lord, my Lord.
I'm gonna ride
the chariot. I'm gonna ride in the chariot to see my Lord, to see my Lord.
Sigo 서서 기도하